예, 6월 14일 주일 강단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대기적인 그 순서들로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살피는 그 역사적 시점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분열되었다가 나라를 잃고 완전히 다 이제 두 민족 다 없어진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가 있는 그런 시기의 역사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크게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과 교훈,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 계시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각 주제마다 시대별로 있다고 그랬죠. 신바벨론 시대와 이제 메대 바사 시대.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이 바벨론, 다니엘서의 이 서론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살피었었는데요. 다니엘서는 뭐 계시록과 같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어떤 묵시록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한 나라로서 땅도 주권도, 그러니까 영토도 주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왕이 되시고 또그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그 남은 자들과 어떻게 동행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지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문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계속되는 세대들 속에서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엉뚱한 이 종말론의 틀을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보면 다니엘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참그 불행 중에 그 나라의 어떤 그 왕의 그이 왕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뽑힌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동안 뭐그 역사를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순종으로 일관해왔던 그런 백성들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그런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굉장히 이들이 이제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했었죠. 그리고 2장에는 이제 목숨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뜻을 정하고 그 정말 목숨 걸고 위기를 넘겼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대로가 열리고 뭐 좋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느냐? 뭐 그것보다는 계속 다가오는 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또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3장에는 두 번이나 믿음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 왔는데 또 다시 다가오는 그런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뭐, 이제는 더 아주 그 결단의 뭐 어떤 하이라이트 같이, 그러니까 죽더라도 우리는 신상숭배를 거부하겠다.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이 다니엘과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지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과 타협치 않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차분히 좀 읽어가면서 도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가 되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 들으시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걷는 그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냥 지금 보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뭐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대로가 막 뻥뻥 뚫리더라. 그게 믿음의 길이더라. 그게 아니라 성도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늘 죽음의 위협이 연속되는 그런 첩첩산중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정직하게 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태도와 어떤 그 바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그가 이제 당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가 4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그런 사건 후에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에윌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전에 그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왕이 하나 있었죠.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을 석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 그런 자리로 그를 이끌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몰락과 함께 다윗의 혈통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계속 보존하시고 또 이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느부갓네살 시대와 그리고 지금 5장의 이 시간적 간격은 벌써 한 5, 60년 정도 이상의 그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역사 책에서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두스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왕은 정치를 싫어했는지 자기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 벨사살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아라비아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데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 벨사살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후에도 이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는 더 오래 살아 있었다. 근데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이 성전 기물을 술로 막 퍼마시는 그 기물을 가져다가 막 술 잔치를 하고 그러는 버리는 중에 갑자기 이제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를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메네 대겔 바르신 이런 글이었는데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그 일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교만하게 그 벨사살 왕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재보니까 아무리 재봐도 모자랐다. 그런 왕이었다. 이제 그런 결론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대로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왕,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의 큰 역사적 시기로 볼 때 벨사살 왕의 이 교만보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루어질 그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게 되는 거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 이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언된 그 이름 그대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놀라운 이 성취의 그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6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가 이미 지나고 메대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그 6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6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이 망한 BC 539년 이후에 이제 메대 바사 시대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가 연결되다 보니까 다니엘의 어떤 젊은 시절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그때 뭐 만약에 BC 605년에 포로로 잡힐 때 그가 20대였다면 지금 이 사자굴 사건은 거의 80세 때 벌어진 일이었고 만약에 30세에 잡혀왔다고 하면 적어도 뭐 60년 이상 지난, 60, 70년 이상 지난 90세 정도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우리가 표를 통해 봤듯이 신 바벨론의 이야기가 1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의 이야기는 메데바세 이야기다.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읽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31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죽고 그 지역의 통치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메대 바사를 이끈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고 또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인데 왜 여기서는 이 다리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와 관련된 그 역사, 관련된 역사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의 이 배경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경을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메대의 다리오는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 사이러스, 또 뭐 퀴로스, 뭐 키루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발음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왔는데 역사 속에는 메디아라는 나라로 그렇게 명명을 하죠. 이 나라는 바벨론 이전 시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존재하던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질 때 그 변방에 있었던 메디아나 바벨론 등이 이 아시리아의 통치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게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시대 이후의 동방세계는 크게 이제 메디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디아 같은 경우는 이란 고원을 이제 중심으로 발흥을 해서 아수르 패망 후에 이제 동쪽으로는 인도와 접경해 있고 서쪽으로는 뭐 지금의 터키죠. 그러니까 리디아 국경에까지 그 이르는 광대한 이 영토. 그러니까 북쪽을 쭉 동서로 있는 그런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메디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견줄 만한 나라가 아니라 이 메디아 왕국의 속국으로서 한 제후국으로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아수르 이후에 이렇게 미미했고 또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었던 이 페르시아가 오히려 메디아를 삼키고 그리고 리디아와 싸워 이기고 또 바벨론까지 무너뜨리면서 동방세계의 패권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역사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역사가 이제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적은 그 이 역사서를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옛날 얘기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메디아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자기 딸이 있었습니다.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물이 막 온 세상을 마치 막 홍수로 잠기듯이 이렇게 잠겨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좀 꿈이 이상해서 사제들을 부르죠. 마구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메디아 왕국에서 종교 의례를 주관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계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제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몽을 하게 하니까 그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이 딸 만다네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왕이 돼서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스티아게스가 뭐 자기 아들도 아닌 뭐 딸의 자식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기 딸 이 만다네를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그 이 제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 남자 캄비세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나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찝찝한 그 문제의 뿌리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딸이 또 역시 그 딸의 음부에서 포도나무가 막 자라더니 그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만다네가 낳은 이 딸이 낳은 아이가 왕이 돼서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거다라는 그런 해몽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자기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딸을 부랴부랴 불러들이죠. 딸의 출산을 돕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자기 왕궁으로 메디아 왕궁으로 이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다네가 친정집으로 온 거죠. 거기서 이제 몸조리를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버지 아스티아게스 왕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아기가 출산하다가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산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손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자기의 신하였던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일들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곤란해진 거는 그 명령을 받은 신하 그 총리였거든요. 하르파고스 이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메대 왕국에 왕손이 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를 이을 왕손이 없이 만약에 이 왕이 죽으면 당연히 뭐 딸이었던 만다네가 큰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 아스티아게스 자기 왕이 시키는 대로 지금 이 일을 벌렸다가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뭐 그냥 온 집안이 멸족을 뭐 면치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우니까 그 왕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이제 그런 일을 처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다네 공주가 난 그 아기를 자기가 직접 손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왕, 그 아스티아게스 왕의 가축을 돌보던 그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에게 그런 일을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또 마침 그 시기에 이 하인의 아내도 임신을 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을 돌보는 하인이 이 파르파고스의 명령을 받고 아주 곤란한 지경으로 지금 만다네 공주의 그 애를 결국 죽이려고 데리고 간 거죠. 집으로 먼저 갔는데 마침 그 자기 아내도 출산을 하다가 마침 애가 죽었어요. 애가 정말로 사산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인과 아내가 결국 자기들도 이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이게 잘못됐다간 뭐 그냥 뭐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마침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으니까 이 아이를 그 만다네 공주의 그 아들과 싹 바꿔가지고서 죽은 아이를 정말 그 이 하르파고스가 시킨 대로 아주 산속 깊은 곳에 그 야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이제 버려두고 그리고 대신 이제 이 만다네 공주의 아들을 그냥 자기들이 이제 키우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 깊은 산 속에 야수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그 아이의 시체를 3일 동안 두었다가 하르파고스에게 이제 전갈을 보낸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말대로 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르파고스 총리가 자기 호위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확인하고 그 아이를 묻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스티아게스 이 왕이 시킨 일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만다네의 아들 이 고레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뭐 아이들끼리 노는데도 이 고레스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노는 게 아니라 아주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도 막 제대로 이 나라의 조직을 짜고 아이들에게 막 각각 임무를 줘서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처럼 아주 당돌하게 그런 식으로 놀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함께 놀던 애들 중에 그 어느 고위 관리의 아들이 있었는데 겨우 지금 가축을 뭐 관리하는 집 아들 한이나 다를 바 없는 고레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막 명령을 하니까 자기는 그런 명령을 들을 수 없다고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 어렸지만 엄한 그 자기들이 약속한 그 규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안을 때 어떻게 다다는 규율에 따라서 그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처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고위 관리집 아이가 굉장히 매를 많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일렀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위 관리가 뭐 당장 뭐 하인의 아들이니까 뭐 죽여도 될 그럴 판이었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었던 게 그 아버지 누굽니까? 그 하인이 그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건드렸다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이런 사건을 왕에게 이제 보고하면서 좀 자기가 그 애들을 좀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혼을 내주는 건 내주는 건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이제 당돌하게 그런 왕 역할을 아주 하면서 놀았는지 궁금해져서 그 아이를 좀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오게 되는데 다가오는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인 자기 앞에서도 아주 당차게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스가 아주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 스스로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정말 실제로 그래 보이고 이 겉으로도 그래서 이 아이의 나이를 물어봤는데 딱 나이가 보니까 자기 손자죠. 손주를 죽였던 그 나이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먼저 불러오죠. 그 목자를 불러와서 신문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절대 뭐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문을 하고 뭐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사실 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를 죽이도록 자기가 명령했던 사람은 사실 하르파고스였는데 그래서 이 총리를 불러가지고 그때 정황이 어떻게 된 건지 너 이거 제대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야기가 다 짜맞춰져서 아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이 이제 메디아 그 수도인 엑바타나에 완전히 다 이제 퍼지게 된 거죠. 뭐 그렇게 되니까 아스티아게스 왕도 다시 이 나라의 그 결정을 돕는 아까 그 제사장들, 이 마고수들을 불러들여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의견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고수들이 또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그렇게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분명히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러이러 왕노릇을 하고 이러더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마고수 제사장들이 이 아이가 왕의 어떤 특별한 개입이 없이 스스로가 아이들 틈에서 그렇게 진짜 왕 같은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신탁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일 거다. 이 애는 왕이 됐던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왕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스티아게스도 그런 해석에 아주 흡족하게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도 죽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버려졌으나 죽임을 당하도록 버려졌으나 살아남은 이 외손자를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그 왕궁에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또 어떤 찝찝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변방의 원래 부모 이 페르시아의 있는 친부모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이름 그대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의 그 한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고레스라는 이름, 한국말은 고레스라고 하지만 보통 퀴로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 퀴로스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 그 하인, 그 목자 하인의 아내가 그리스에서 잡혀온 노예였었는데 그 헬라식 이름으로 퀴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퀴노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퀴로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였거든요. 근데 퀴노라는 이 그리스 말이 메대 지역 말로는 스파코라고 합니다. 그 암캐라는 의미를 가진 스파카라는 단어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고레스가 그 궁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름도 퀴로스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뭐 헬라식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죽을 뻔한 그 위기와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한 그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그 역사에 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의 이 부모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들어봤더니 결국 이건 신의 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그 메디아 왕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를 통해 겨우 살아났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왕이 내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버렸는데 그 퀴노, 메디아 말로는 스파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캐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같이. 그래서 이 버려진 아이를 암캐가 저질먹어 키웠다. 그런 식으로 마치 이 소문을 퍼뜨리면서 아주 영웅담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탄생 신화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파되게 된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아이가, 이 고레스가 어쨌든 살아서 이 변방의 그 제후국, 그, 이 페르시아에 결국 가서 살게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큰 나라, 메디아 나라 전체를 그가 가지게 되었나 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고레스를 죽이려 했던 그 외할아버지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가 왕의 권력으로 이 신하들을 함부로 다룬 그 포악함 때문이라는 게 말로 결론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하고 다시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결국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어떻게 이제 죽지 않게 됐는지를 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하르파고스에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그걸 다 확인해 봤더니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르파고스가 그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는 제대로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아주 하르파고스에게 아주 즉각적인 복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은 이 사건은 자기가 좀 잔악한 그 의도가 드러난 건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런 일을 뭐 어쩔 수 없이 그 꿈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이 늘 좋지 않았다. 늘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정말 신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살아있으니 좀 한시름 놓게 됐다. 나에게도 기쁨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하 하르파고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이 아이가 내 손자 아니냐. 궁중에서 이제 잘하려면 궁중의 도도 배우고 궁중의 도를 아는 그 친구들과 좀 어울려야 되니까 네 아들 좀 보내라. 이제 그 하르파고스의 아들이 13살 정도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궁으로 보내라. 그리고 너는 가서 준비하고 이제 내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 하르파고스가 아주 자랑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하르파고스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을 궁정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이제 아스티아게스 이 왕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이 아들이 이제 왕궁으로 오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잡아서 죽여서 토막을 낸 다음에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왕궁 잔치에 온 이 하르파고스에게 너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음식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자기 아들을 요리한 것을 그 아스티아게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르파고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히 자기를 위해 막 이렇게 준 그런 왕의 특별 요리다라고 하면서 아주 맛있게 배불리 이제 먹게 되거든요. 하면서 왕이 그러는 거죠. 너에게 특별히 대접한 그 고기가 뭔지 아냐? 모르죠, 당연히. 그 남은 게 여 바구니에 있으니까 네가 가져가라고.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아들의 머리 그리고 손 잘려진 손과 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는 자기 아들의 인육을 먹은 건지 안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런 사람인지를 알았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의 고기를 먹었다는 걸 알면서도 안색이 안 변, 하나도 안 바꾸지, 하나도 안 변하고 왕이 어떤 일을 뭐 자기에게 뭐 벌이든지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저는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충성을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걸로 이제 처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총리 하르파고스를 뭐 다르게 다른 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그가 맡고 있던 그 총리 직책을 그대로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는 정말 끔찍한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요즘도 뭐 독재자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그게 나라입니까? 거기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일이 끝난 줄 알았다면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복수를 당한 하르파고스가 또 그 마음에 앙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가 어떻게 해서든 아스티아게스 이 왕에게 복수하려고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때 어쨌든 이 고레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페르시아 이제 자기 부모님 있는 곳에서 자라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주 청명한 왕의 자질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청년들을 규합하고 이 조직적으로 군대를 세워나가면서 페르시아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 정말 그 이 페르시아 지역의 하나의 그것도 변방국이니까 나라니까 그 나라를 감당할 만한 그런 왕의 인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늘 이 감시자들에 의해서 메디아 왕국에 보고되죠. 아까 마고스라고 했던 거를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 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메디아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그 이 나라를 통치하는 순간 자기들은 또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스파이들을 보내서 계속 감시하고 보고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도 고레스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고 신중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깥을 관시하면 뭐합니까? 아내를 감시하지 못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레스의 그런 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보다 더 위험했던 일이 뭐였냐면 결국은 메디아 왕국 자기 신하들 안에서 벌어지는 내분이었죠. 그 아스티아게스에게 당한 이 하르파고스가 은밀하게 고레스에게 이제 밀서를 보냅니다. 그 감시를 뚫고 밀서를 보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메디아 제국의 반기를 들고 네가 메디아 수도로 쳐들어오거나 전쟁을 걸어오면 내가 군대를 데리고 너를 맞이하러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메디아 왕국의 제후국으로 존재하며 늘 이렇게 같이 짓밟히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착취당하는 그런 여러 부족들을 모아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노예처럼 살 수 있냐. 좀 주인 돼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군대를 이제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디아 왕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할아버지였던 아스티아게스 당연히 이걸 빨리 알겠죠. 그런데 그 내부 사정은 모르고 그 반란을 일으킨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의 군대를 진압시키려고 그 진압대장으로 누굴 보냈냐면 하르파고스를 보내는 겁니다. 이 총리를.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너 실수 없이 똑바로 해. 너 한번 아들이 죽는 거 봤지. 이번에 똑바로 못하면 죽어. 이런 식의 어떤 무언의 협박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당한 그 억울한 일을 이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잊지 않던 이 하르파고스가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고레스하고 그냥 한통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같이 군대를 조직해서 거꾸로 메디아 왕국의 수도 엑바타나 이 아스티아게스에 있는 이 왕궁을 그냥 점령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레스는 피도 별로 안 흘리고 메디아 왕국을 접수해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이 하르파고스의 어떤 매수되지 않았던지 몇몇 군대들만 싸웠는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군대 자체가 완전히 배신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쉽게 고레스가 그래서 이 메디아 왕국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 포악한 정치의 끝이 결국 그 스스로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 메데나라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많은 피를 흘리지도 않고 손쉽게 그 왕국을 아주 쉽게 접수를 해버렸고 그리고 고레스는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가 이제 막 그런 힘을 가지고 짓밟고 막 이런 폭압정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속국으로 삼은 그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 왕조 같은 것을 존중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의 종교도 존중을 했고 또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친선 정책들을 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뭐하고 연결됩니까? 바로 유대민족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레스는 그의 정책에 따라서 자기를 지금 몇 번이나 죽이려 했었던 그 외할아버지, 이 아스티아게스 왕, 뭐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냥 다 어떻게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결국 자연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메데바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고레스가 이 메데, 이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데아를 점령하고 피해 숙청을 벌인 게 아니라 존중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나라다. 결국은 사실 한 혈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메데바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난 후에 이 나라를 그 외삼촌이었던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그 통치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5장 끝에 그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제국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5장 30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역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 이야기는 뭐 다른 설명 없이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마 여러 교훈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많은 어떤 지혜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또 읽어간다면 더더욱 그 교훈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사적 상황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 5장에서도 7절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벽에 쓴 글에 대해서 해석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그럽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자신이 첫째 치리자가 아니라 둘째 치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벨사살의 아버지 이 나보니두스가 정권을 그냥 물려주고 죽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벨론의 첫 번째 치리자고 그리고 자기가 둘째 치리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걸 해결한다면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거의 뭐 이제 뭐 완전 총리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5장 7절에서 나오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이 놀라운 점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성경의 예언과 역사가 너무도 정확하게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좀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또 그 지역, 그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달라고 그 하나님이 부탁한 이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축복으로 주셔서 그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패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왕도 없고 다 모든 걸 빼앗긴 채로 바벨론에게 이제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정확히 봤던 것처럼 뭐 굉장한 성전, 엄청난 군대와 부강한 나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비록 나라와 주권을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게 포로 생활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게 더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도 그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만 걸을 수 있는 광야의 길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좀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그런 지금 그런 시기보다 뭐가 좀 잘 살고 나면 뭐 하나님을 더 찾고 말씀에 더 기울이고 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광야에서 홀로 걸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났죠. 그 사람들은 부유하고 배부를 때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돌아봐줄 수 없는 그런 광야를 만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이게 단지 방황하는 어떤 그 사라져가는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 되시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그 영적으로는 정말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한다면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많은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정말 의지하고 붙들 그 한 분이 없어서 인간은 늘 불행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의 길로 가려기보다는 자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핑계와 변명이 많아졌다. 그럼 여러분 아마도 지금 풍요로움이 주는,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뭔가 지금 풍요가 주는 함정에 빠진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빨리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돌아 나오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삶이 광야예요. 완전히 막 이 돌짝밭 같은 데를 가는데, 근데 그곳에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가득 찬, 그 핑계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일상의 삶도 광야를 헤매는데 영혼도 광야를 헤매는 그런 사람들, 이게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이 광야 같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여호수아 약속했던 만사형통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축복으로 뭐 풍요로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광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있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우리가 자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으로 좀 품고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 나의 힘으로는 이 맡겨진 사람을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길, 여러분 그런 광야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그러니까 축복의 땅 그 가나안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 아니라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질 수 있는 것들, 나 혼자 편리한 삶이 그런 뭐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쯤에 지금 있는지 그래서 잘 분별하고 늘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포로 시기는 주권도 없고 남에게 짓밟히는 그런 최악의 시기였죠.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망했고 무너진 시기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자세히 살피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축복된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잃고 망해버린 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와 더 무슨 막강한 왕을 막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신의 산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새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시기가 바로 이 포로의 시기. 우리에게는 절망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 언약은 단지 이때 나타난 게 아니라고 했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맺을 새 언약을 약속하셨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필 7장부터 나오는 이 계시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이 새 언약의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제 교회다라는 것을 뭐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또다시 여기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나라의 어떤 영토나 군대와 같은 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영역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당 같은 이 건물, 성전 이런 것, 영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있는 것, 바로 여러분 성도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에만 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거죠. 비록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모일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모이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살아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에는 사실 쉽게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가 사는 삶의 그 현장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사는 교인들은 사실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정말 그런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새 언약의 주인공인 교회로 우리가 이제 부름받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목숨을 내놓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법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비난과 고난의 골고다 길을 기꺼이 걷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목숨을 내놓듯이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 교회로 살기 위해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된 교회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성경의 법도, 규례, 가치, 명령, 그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여 순종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거절해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거하고 함께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열방,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돼서 그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그 빛을 어떻게 스스로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백성된, 성도된 자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저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실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다니는 것은 뭐 쉽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사실 생각보다 바르게 우리가 말씀으로 그 가치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흉내내서 나올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 신자 같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는 결국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위협과 핍박이 올 때 비로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이 거룩해 보이는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쭉정이들은 다 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뜻을 정하는 시기가 올 때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런 친구들처럼 그런 목숨 건 그런 우리가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는 거고 그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뭐가 남는 거? 정금, 알곡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풀무에 단련된 후에 비로소 이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단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걸고 뭐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참 실감하죠. 누가 죽이지 않아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는 칼과 뭐 창을 든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위협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이 가진 것 가지고 싶은 그 욕망들, 그 욕구들, 욕심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다 비슷해지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이 위협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을 바르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시대가 다르고 다가온 환경이 다르지만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보여준 이 똑같은 방법,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많은 이 모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건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달콤한 유혹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고 위에 설 수 있는 뭔가 주목받는 그런 힘을 가지길 원하죠. 그래서 옛 시대 사람들은 이 강대한 힘이 막 그들이 섬기는 거대한 신전과 신상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강한 힘을 늘 가지고자 이 강한 나라의 우상을 자신의 우상으로 받아들이려고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우상의 근데 무모함이 오늘 이 시대는 과학으로 증명이 돼서 그런 게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교육만 받아도 이런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막강한 힘이 그런 우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돈이라는 이런 재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과거도 사실 우상을 찾는 것도 따지고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결국 재물, 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시대나 결국 많은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뭐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양심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이 사실이 뭡니까? 역사를 주도하는 힘이 돈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주관하는 힘은 바로 모든 창조주 되시고 신의 산 약속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그 엄청난 나라들이 막 뭐 지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에서 그 우상의 음식을 먹냐 그렇지 않냐 하는 사건이나 또 3장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냐 뭐 풀뿔에 던져지냐 하는 사건이나 그리고 6장에서 우상에게 절하냐 또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하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권세,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육체는 우리를 죽일 수 있을 육체를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보여주는 겁니다. 다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 생명의 주인자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어떤 것도 분명히 답을 주죠.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 믿음으로 살면 뭐 좋은 일 오겠지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3장에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준 건 뭡니까? 3장 10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뿔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 이 배짱 있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이렇게 보면 아멘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한 단계지만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왕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외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풀무불로 던져지고 또 수많은 날을 굶어 허기진 사자굴로 던져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올랐으니까 뭐 꽃다발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순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헌신과 희생을 보여준 후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바라고 더 많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가끔씩 뭐 부흥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는 이 헌금이 어? 이 헌금의 금액만큼 여러분 11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참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골고다의 길을 이만큼 걸어왔으면 이렇게 어렵게 정말 돌맞고 침뱉음을 당해왔으면 이제 축복과 대로의 길이 열려야 된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 골고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그 골고다의 꼭대기에서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끝까지 죽지 않는 어떤 무슨 불사조가 된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의 열매로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보통 기복신앙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위험합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지극정성을 보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나에게 줘야 된다.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인 거죠.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라면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천국을 가고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 세례의 중요성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자꾸 반복시키는 거죠.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가치가 담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신의 산 약속,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신 이 성경 말씀은 온 시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참으로 중요한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이 성경을 경홀히 여기고 묵상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어떤 우상의 힘을 붙들거나 뭐 많은 돈과 권세를 지면 그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그런 교만은 하나님 앞에 패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결국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또 지나간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그 흥하다가 이 패하는 흥망성쇠하는 길을 걷는 게 뭡니까?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 교만에 빠져버리면 모든 게 다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에서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불타오르다가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주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죄악의 열매가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그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잘하고 뭐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교만해지죠. 여러분, 교만은 마치 연기처럼 사람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뭘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의 능력, 자유지를 가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해 죽음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약속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로 시내산 약속이죠. 그걸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선지자들 통해 그 길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은 이 소중한 말씀을 그들이 맡아놓고 이 열방에 밝혀야 되는 빛이 빛의 존재로 부름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가 된 그 자리, 그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너무도 소중한 보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규례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 것,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 이제 수집해가지고 사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훼손된 것들 다 손질하고 보충해서 다듬어서 보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AD 그 90년경 이 얌니아 회의에서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 기본 틀, 이 프레임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수집하고 모으게 되는데, 이렇게 모아진 성경은 지금 인류 역사에 그렇게 모아진 저 2000년이 넘도록 큰 영향력을 온 세계 속에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모아지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성전은 없어지고 함부로 모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포로 시대부터 성전의 예식들이 빠지고 이제 랍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또 알고 배우는 그런 모임이 시작되죠. 뭐 이런 거를 뭐 시나고그, 뭐 회당 모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작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6장까지 살폈는데요. 70년 포로 시기와 관련된 그런 역사를 일단 살폈습니다. 자, 7장부터 계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다음 주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그것을 더 살펴갈 겁니다. 아직 뭐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한 3번 정도 더 걸쳐서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다시 좀 읽고 또 뜻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7장의 내용들도 좀 미리 읽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7장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시내산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언약한 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 살다가 결국 교만과 욕심에 빠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끄러운 수치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막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그 약속한 자들이 배신하며 만들어내는 그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더라도 그 백성들이 스스로 바른 순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여 결국 영토도 주권도 뭐 다 잃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친히 그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교회,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온전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른 성도고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성도의 사명인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서가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서 순종하기보다 불평과 불만, 핑계와 변명만이 이렇게 막 난무하다면 기꺼이 우리가 좀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나를 좀 제대로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끝은 똑같이 영원한 시간을 계속 살아가게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던 자들은 어떡합니까?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그렇지 않고 불순종의 길, 자기 생각과 욕심과 교만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길은 결국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바른 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헛된 기대와 그 욕심들을 좀 바르게 좀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말씀을 되돌아보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말씀을 바르게 모르기에 가졌던 그 헛된 꿈과 기대, 그 욕심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이제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좀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을 가지게 하는 그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광야로 나가는 삶, 하나님 그런 광야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보내신 삶의 터 곳곳에서 정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말씀을 바르게 모르기에 가졌던 헛된 꿈, 헛된 기대, 헛된 욕심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 법도와 규례와 그 가치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다운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을 가지게 하는 그런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길을 떠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광야의 삶, 그 광야의 길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라도 하나님 배부른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찰 때 그곳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주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